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보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을 보내는 저희들이 부활절 그 이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떠하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이 또렷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어쩌면 교회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주일이 드디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제가 문득 궁금해진 것은 그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뒤에 그 뒤에 일주일은 그 사람들에겐 어떠했을까가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처럼 2000년이 지난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본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부활 그 이후가 궁금해졌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부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해 교회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은 부활 이후에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주님이 부활 후에 이렇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라면 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이 신앙의 방향을 아마 잘못 잡았을 가능성이 높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은 그 부활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그래서 어쩌면은 그 부활에만 집착을 해서 요즘 종교로 치면 뭐 부활교 같은 것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의 생각으로라면 부활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 같은 것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책을 쓰고 부활에 대한 부흥회, 부활에 대한 간증집회를 하면서 이 제자들이 여기저기를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의 신앙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 방향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부활 이후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지난주에 부활절 행사를 전 세계에서 아마 떠들썩하게 했을 거예요. 저희도 좀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절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몸으로 묶어지는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결혼식 이후의 삶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요한복음 시리즈에서 좀 잠시 오늘 한 주 더 떠나서 부활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또 그 방향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우선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로마 크리스찬에게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마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알고 있었겠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먼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한 다음에 그리고 연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게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절의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문장은 바로 우리 세번역으로 읽으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어쩌면 그냥 한 번에 휙 지나갈 수도 있는 짧은 문장이지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표현을 통해서 누가 복음에서 이야기한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대로 임자를 만나신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을 통해서 누가는 복음을 단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주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행하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이 행하시고라는 단어가 가르치시고라는 단어 앞에 나와요. 여러분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강조점이 그 앞에 나오는 단어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단순한 교리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교실에서 배우는 지식처럼 그렇게 복음은 그런 것이야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복음을 다시 소개하면서 누가는 복음을 단순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핵심은 주님이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행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자 너희들이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면서도 정직한 노동을 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치시기 전에 그분이 먼저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셨고 그 목수라는 직업을 아주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 직업을 감당을 하셨어요. 주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라고 가르치시기 전에 그분의 삶 가운데서 이미 기도를 실천하고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래도 하나님 사람쯤 되면 불쌍한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지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기 전에 주님은 벌써 그 전에 그분의 삶이 그 사회적 약자들하고 벌써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그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시는 삶이 그분에게 먼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저는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설교라는 가르침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설교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가끔 우리는 이 설교에 은혜 받는 것으로서, 그래서 뭔가를 하나 배운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이 행하시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영어로 acts예요. 우리말로 행동들이잖아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행동들, 처음 생긴 교회의 행동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심지어 이 초대교회를 향한 성령의 행동들까지도 기록한 책이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행동들이라는 이 책 제목을 보면서 과연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말일까 행동일까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행동보다도 우리의 달콤한 신앙의 은혜를 더 좋아한다라면 사도행전이 acts가 아니고 words가 됐을 거예요. 말들. 그 시대 사람들의 말을 모아놓은 성경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의 이 책 이름이 acts라는 말은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말 이전에 마치 주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같이 실천하고 배워나가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이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3절에 나오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부활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끊어졌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올라가는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서 여기저기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언젠가 올라갈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나라로 설명을 하는 표현이 여기저기에 많이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땅에서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나라가 바로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 하늘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이 땅에 맞닿아서 이 땅 안에 스며드는 그 지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점점 더 깊게 심겨진다면 우리의 내면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독립장로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점점 더 깊게 심겨진다면 여러분, 독립장로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벗어나서, 교회 담벼락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LA 땅에 하나님의 가치인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평화가 이 LA 땅에 점점 더 스며든다면 이 LA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으로 삐뚤어지지 않도록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방향이 이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부활이라는 신비한 현상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신앙의 방향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솔직하게 좀 우리를 돌아본다면 사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급한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보다 구원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훨씬 더 익숙해져 있어요. 구원 그러면 뭔가 느낌이 오는데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색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신학교에서 처음 배웠는데요. 그게 너무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구원받자 그러면 쉬울 텐데, 그러면 뭘 해야 할지가 딱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자꾸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마 구원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일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참 놀랍게도 자신들이 구원받은 시간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분들에게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더 나아가서 그걸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교파 이름도 구원파입니다. 뭐 부활만 좋아했으면 부활파가 됐을 텐데 이분들은 구원만 좋아해서 구원파가 됐습니다. 신앙의 모든 초점과 목적이 구원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몇 월, 며칠, 몇 년, 몇 분, 몇 시는 몰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구원이 그 자리에 임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출발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 이후에 다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신앙의 지점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파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그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부활 이후에 만약에 주님이 구원이 전부라면 주님이 뭐 하려고 40일 동안 남아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냥 바로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구원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무려 40일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독립장로교회가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게까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주님은 5절에서 기다림을 이야기해요. 이게 또 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 놀라움, 신비로움, 그 감격으로 막 무엇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이 5절에 보니까 기다려라 라고 그러셔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대상은 성령입니다. 자, 이 부분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만큼 어려운 이야기예요. 무려 40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지식을 받아서 뭐 이게 딴 분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배웠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려 40일 동안이나 배웠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살면 되는데 주님이 또 기다리라고 그러셔요. 기다리라고. 여러분, 제가 좀 신학을 오래 공부했잖아요. 저처럼 신학을 좀 길게 공부해봤다라는 목회자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지식과 신학이 있으면, 그 지식만 있으면 이 교회가 변할 수 있고 세상이 변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어떤 누구 뭐 대제사장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유명한 바리새인이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인텐시브로 지금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그 정도 지식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지식만 가지고 이 지식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살기만 하면은 모든 지역이 하나님 나라로 변할 것 같은데 주님이 또 기다리라고 하셔요. 기다려라.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은 주었지만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것을 위해 정말 살고 싶은 의지도 있지만 그리고 너희 안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뭔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없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이야기하십니다. 아, 여러분 이게 참 저희들에게도 참 힘든 지점이에요. 뭔가 성경 공부 좀 많이 해서 좀 많이 알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좀 더 알고 좀 전략만 있으면 그걸로 뭔가를 좀 막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딴 거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만큼은 결단코 지식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코 우리의 의지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너희 힘만으로 하지 마라. 너희 지식만으로 하지 마라. 너희의 의지만으로 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주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과 그 성령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한번 큰 전환이 와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실제로 이 세상 안에서 실제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과 비전은 우리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오늘 그것을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기들의 인생에서 가장 신비한 것을 경험, 이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기다려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성령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뭔가 뭐 신비한 것만을 우리한테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성령은 끊임없이 주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방향으로 우리를 살살 몰아가는 역할을 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내가 행한 것, 가르친 것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정확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려워서 뭔가 우리가 멀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삶으로 우리를 살살 몰아가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중보하는 분이 또 성령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서 우리를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절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또한 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창세기 사도행전에는 정말 그 시대가 삐뚤어졌을 때 세상이 정말 썩어져 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뭔가를 창조하며 일으켜 나가시는 분이 또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 시대 성전에서는 여자와 외국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처음 생긴 교회 안에는 남자도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여자도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주인들, 노예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성령을 통해 처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필요한 어떤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분이 또한 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너희 머리로 하지 말고 너희 지식으로 하지 말고 재정이 좀 풍부하다고 그 돈 믿지 말고, 좀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사람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 믿지 말고, 지식 좀 있다고 하지 말고 그거 믿지 말고,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영성이 등장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다림의 영성과 동행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기다림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기다림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과의 동행의 영성이 이어집니다. 성령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가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들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은 조금 전에 말한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공동체 안에 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것보다 더 센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도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는 사람에게 말씀 자체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무언가를 잡고 끌어가는 그 힘. 여러분, 도대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것보다 더 센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공동체,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순수한 의미의 교회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은 이 성령을 기도 안에서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좀 그려봤어요. 이 장면을.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제자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가 됐다라는 것도 너무 부러웠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좀 그려보면서 저는 우리 독립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의 본질이 흔들리고 그래서 기독교가 위기라는 이 시대에 무엇인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리고 구원을 넘어서서 출발점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표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다음 스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2부 예배를 그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봤지만 또 우리가 뭔가 이 2부 예배 때 뭔가 언젠가는 조금 독특한 것도 시작해 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재정 문제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나가야 할 방향의 문제도, 어쩌면 올해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제가 두려운 것은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됨이 없이, 성령을 기다림이 없이 이런 일이 덜커덕 벌어질까봐 그게 두려워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부활 이후에 성령을 기다리는 공동체를 보면서 이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밥 금방 먹고 잠이 올 것 같아요. 또 한 주 내내 일하시는데 주일만이라도 빨리 가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단코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기다림이 없이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선포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과정이 없이도 하나님 우리 교회 뭔가 일으켜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앞에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부활 이후에 뭔가를 기다리는 공동체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뭔가 좀 흔들리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뭔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엘레를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2부 예배 많이 좀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라고 할지라도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리더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필요 없는 분은 없습니다. 공동체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신앙의 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플수록 더 매달려야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그 다음 스텝이 바로 여기에 저는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미래가, 여러분 한번 이 땅에 한번 사는데 한번 그냥 교회 한번 멋있게 하고 싶잖아요. 큰 교회가 아니고 뭔가 진짜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부활 이후에 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그 공동체의 모습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의 생명력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